어느 친한 친구 셋이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나갔다 왔더니 호텔이 정전이 됐어요. 근데 이 호텔이 몇 층짜리인가 하면 45층짜리입니다. 근데 하필 이분들이 묵었던 방이 45층에 있었어요. 밑에서 이제 의논을 했죠. 야, 이거 어떡하냐. 불 올 때까지 기다릴까? 언제 올지 알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지. 어차피 올라가서 쉬는 게 좋으니까 힘들어도 올라가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힘든 일이니까 우리 올라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가 살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웠던 일 간증하면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올라갔어요. 첫 번째 친구가 난 말이지 3년 전에 이렇게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두 친구가 토론회를 받았어요. 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15층이 됐죠. 근데 이 두 번째 친구가 야, 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참 힘들게 살았겠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 얘기 들어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지 1년 반에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난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교회 나가는 녀석이 자살 충동까지 생각나더라.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때 잘 극복을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런 생각까지 먹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날 붙들어 주셨다. 이제 30층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한 친구가 얘기할 때가 됐겠죠. 근데 이 친구 얼굴빛이 흑색이 되면서 너희들 둘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30층 올라오면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리고 너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다 먹었겠냐. 근데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봐. 너희 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다 서로 들었는데 뭐 얘기해봐. 괜찮아. 자동차에서 키를 안 갖고 왔어. 좀 썰렁했나요? 굉장히 머리 쓴 건데 항상 키가 중요합니다. 키. 키를 갖고 와야죠. 살면서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층수를 올려서 원래 이게 30층짜리 이야기인데 제가 15층을 좀 올렸습니다. 45층이 됐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베드로의 예수님을 세 번 배반했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이 베드로의 세 번의 주님을 향한 부인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통곡하고 회복하게 되었는가를 좀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54절을 좀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55절 시작. 무슨 심산인지 그는 곧 부인할 걸 알면서도 어쨌든 그 마지막 자리까지 쫓아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격불까지 쐬는 자리에 앉았어요. 56절을 달렸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앞을 좀 잠깐 볼까요?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불쑥 설마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살짝 어떻게 스승이 되실까 따라간 자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개를 돌리더니 그 숯불에 어른거리는 베드로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알아챈 거예요. 당신도 거기 함께 있었던 일당 아니냐. 그래서 얼떨결에 당황해서 난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이게 좀 발음이 이상하네요.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들까? 여러분들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시간차가 성경은 조금 후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조금 후에. 이건 아직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질 않았으니까 두 번째 물었을 때에도 당황스러워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닌데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또는 연약해서 넘어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 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곧 울더라. 자,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는 시간차가 조금 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하는 시간차는 몇 시간이죠? 한 시간이에요. 자, 우리 감정의 흐름상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물었길래 당황해서 한 대답이었다면, 부정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시간이 흘렀어요. 한 시간에는 별의별 숙고와 고찰과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예요. 한 시간 후에 너 맞아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은 현장 하나를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그래서 사복음서는 굉장히 서로 조합을 이루는 필요한 성경입니다. 26장 74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여 맹세했다고 되어 있죠?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밝히고 지나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주는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 3년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향한 저주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저주는 스승인 예수를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저주한 거지? 대제사장? 로마 군병? 그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쫓았던 스승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였어요. 그럼 이 저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자기를 저주했을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스승을 배반하다니.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한 시간이라는 간격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염두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저주하여 맹세했다는 말은 스승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어떤 신념이 무너질 때, 어떤 체계가 무너질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미쳤지. 한심한 놈 같은 일하고 저런 사람을 쫓다니.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한테 내 청춘을 드렸나. 바보 같은 놈.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경우에 맞닥뜨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정신없이 이 운동권에 매여가지고 공부도 청춘도 다 무의미하다. 그것만 몰두하다가 그 사상체계가 어느 날 자기 의식 속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저주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때까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어느 낯선 남자 하나를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이 사람이면 우리 민족이 꿈꾸던 그 회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다. 몇 년만 고생하자. 이 사람 확실해. 그래서 가족까지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사람이 예수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날을 제자들은 꿈꾸었어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도 제자들끼리는 이분이 왕 위에 앉으면 어느 자리를 내가 맡을까 이걸 의논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돌아가는 꼴이 이상해요. 칼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시더니 무력으로 칼 뽑는 것조차 막으시던 이분이 결국에는 불법한 무리들 앞에 불법한 밤에 불법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도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어떻게 지낸 세월인데. 어떻게 헌신한 시간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 이건 우리가 기대하던 그림이 아니야.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가야바이뜰의 피오르 숲불 앞에까지 베드로는 포기하지 못하고 스승이 끌려가는 뒤에 지금 섭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이유를 알겠어요? 왜 자기를 저주했나? 그런데 결국은 불법한 무리들 앞에 불법한 재판을 받고 무기력하게 서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승을 저주하는 마음보다는 더 지독한 절망이 내가 미쳤지. 미쳤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 청춘을 버렸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래 드렸단 말인가. 으유, 멍텅구리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저주하여 맹세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스승을 향한 부인은 절대 즉흥적이 아니에요. 무기력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의도적이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 섞인 무너짐이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이뜰의 베드로의 세 번의 저주는 얼마나 지독한 저주인지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날 이렇게 예수를 청춘을 바쳐 헌신하고 쫓았는데 사실은 다 가짜야. 그래서 내 안에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이 온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의 심정과 별반 다를 바 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미쳤지, 미쳤지. 아마 그런 질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든지 쏟아졌을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현장을 다시 꼼꼼히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보세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바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6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대목에 들어서서 무슨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되냐면, 그러면 베드로의 이 통곡과 회개는 무엇이 동기가 되었을까?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닭소리에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 그리고 양계장 주인은 뭐 다 성작에 응? 매일 닭소리 듣고 사는데 그것이 사인이 되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 군데만 더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을 열어보세요. 앞에 성경이죠? 14장 72절을 좀 보세요. 7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울었던 것은 닭소리 때문입니까? 어떤 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까? 그렇죠? 닭소리는 뭐에 불과했어요? 사인에 불과했고, 정말 베드로를 울렸던 것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자, 그런데 아, 닭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동기가 되었구나. 여기까지만 이르면 그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뾰족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맞춰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속으로 아유 그냥 회개했다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왔다 갔다 차이야.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61절 다시 보세요. 60절 하반절부터 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뭐가 울죠? 닭이 울더라.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닭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취한 동작이 하나 있어요.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세요? 지금 주님은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가야할 길에 이 불법한 밤에 이 밤에는 재판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재판 자체가 이미 불법이에요. 그리고 모인 구성원들도 이미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한 무리들 앞에 불법한 시간에 불법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뒤에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가 자기의 예고처럼 스승의 뒤에다가 저주를 자기 스스로에게 퍼부으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스승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덜 아팠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스승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런데 이 제자는 자기를 따랐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워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그 소리를 뒤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 닭소리의 울음의 사인과 함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눈빛이 뭘 말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보세요. 너 두고 보자.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네? 너 천국 가서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예고를 누가 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저주,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약함, 베드로의 넘어짐을, 베드로의 약한 체질을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쟤 넘어질 텐데. 그런데도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눈길을 주세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서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아아 사랑인가 봐. 이런 노래 아시죠? 제가 첫 소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송이에요. 여러분, 이 트로트에 굉장한 복음이 많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사를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 노래도 보면 이게 예수님 얘기더라고요. 예수님 얘기. 태평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 가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쯤 되면 맛이 갑니다. 저는 베드로의 통곡과 베드로의 눈물은 바로 닭소리는 사인에 불과했고 뭐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를 온 영혼으로 끌어안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자 한번 찾읍시다.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아멘. 거기까지. 거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혹시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이 바라보자는 말이 무슨 단어로 쓰이나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는 TV를 보는 것처럼 watch 또는 S-E-E-C 또는 look at me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fixed on 이렇게 써있어요. fixed on이 무슨 뜻이에요? 고정하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는 매일 눈길을 피해. 주님이 나를 보실까봐 겁내서 외면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음부에 내가 자리를 필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이 배반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그윽이 바라보시던 그 수많은 눈빛이었어요. Fixed on. 그분의 눈과 마주칠 때 거기에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번 말씀 사경에는 바로 그 시선을 떨구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하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늘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넘어짐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길을 마주친 지 얼마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다가오는 남은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 이 가을은 떨구었던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서 나를 돕으시려고, 나를 은혜롭게 새롭게 하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회복을 경험토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지기도 합니다. 주여!